오늘 본문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지도자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열정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죠. 저는 계속적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보여지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신단 말이에요. 심각한 죄를 짓고 정말 타락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 싶었어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영적 지도자 아론의 모습입니다. 영적 지도자 아론. 이상하리만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론은 어떤 신앙적 지도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누굴 생각했냐면 목회자를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자신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자신을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또 의식하고 그래서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 아론을 보는 것이 제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어요.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어느 날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자 이 아론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들을 다, 금고걸이를 다 걷어라. 그리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지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들의 신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론이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누구보다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해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들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는 상당히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치우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께 치우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치우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목회를 할 수 없는 거죠. 참다운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는 진지하게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뉘우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물어요. 도대체 당신은 왜 그들을 큰 죄에 빠뜨리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도대체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아론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지금 아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세 번째는 부패한 백성들이 나옵니다. 부패한 백성들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자신을 인도한 금송아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든 책임을 다 모세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다 모세에게 전가를 하면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은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빨리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모세가 뭘 하고 있습니까?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영적인 만남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돌아와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백성을 치리하고 역할을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까마득히 불과 40일밖에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모세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세워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긴 시간이라고 여겨진 겁니다.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대체모를 만드는 것입니다. 뭔가 대안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누가 생각이 나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은요, 어떤 특정 계층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본문의 신앙의 세 가지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의 세 가지 모습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신앙.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신앙. 무엇입니까?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할 줄 아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는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이에요.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 아론이 보여준 것이 바로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늘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 의하여 그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오로지 자기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든가 자기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왜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신앙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해 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든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하나님의 기쁨을 의해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도 아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얘기합니다. 내려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백성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구절 한 절만 봐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 내 백성. 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너 백성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너무 빨리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도 가슴 아팠던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저들을 진멸하고 다시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저들을 다 진멸하겠다.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세우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속상하면요. 자식 때문에 속 썩어본 경험 있죠? 자식 때문에 속 썩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꺼낼 때가 있어요. 화가 나면 마음에도 없는 얘기. 내가 지긋지긋하다 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넌 내 자식 아니다. 네? 이제부터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나가길 바래서 하는 얘기입니까? 진짜 내 자식 아니니까 그렇게 내쫓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속상하면 그래요. 속상하면.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때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보세요. 11절 중간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모세가 지혜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순발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진멸을 하겠다.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세우겠다 얘기하실 때 모세가 참 지혜롭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이라면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민족을 향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참 지혜롭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14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안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제는 내 백성 아니다,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했던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줄 모세는 알았고, 그 본심을 공감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화를 내리지 아니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또 구석구석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처럼 분노하시고 화나시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멀리를 생각하기 전에 내 삶을 봐도 내 삶에 참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을 보고 죄짓는 행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 아프시겠다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니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중간에 저 멀찍이에서 아주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뭐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가 납니다. 시끌벅적합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야기가 성경에 보니까 승전가도 아닌 것이 패전가도 아닌 것이 도대체 이 소리는 무엇인가 뭐 이렇게 진행이 돼요. 모세의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드디어 돌아오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돌판을 붙들고 이제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구나. 이제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정말 희망이 있다. 뭐 이런 기대를 갖고 떠들지는 않을까. 그렇게 백성들이 기뻐서 큰 소리 치지 않을까. 조금씩 조금씩 그들과 가까워지면서 보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즐겁게 춤추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춤추며 노래하며 즐겁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내던집니다. 그리고 산산조각 됩니다. 다 깨우십니다. 그리고 이 부패한 현장에서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그들과 그들의 죄와 단호하게 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20절에 보면 우상에 빠졌던 백성들에게 징계하는 의미로 그들이 섬겼던 금송아지를 가져오게 하고 그거를 산산히 부스러뜨려서, 그래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물에 타도록 합니다. 그리고 물에 탄 것을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다 마시도록 합니다. 다 마시도록 해요. 이때 당시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물건이나 죄를 짓게 했던 도구가 있으면 그거를 부스러뜨려서 그를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먹여가지고 그의 죄의 증상들이 몸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그 증상들을 통해서 보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너희들이 그토록 섬겼던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 능력 있고 효험 있는 그런 뭔가 파워풀한 신이었다면 이렇게 갈아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깨뜨려 부셔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마실 수 있겠는가? 갈면 갈아지고 그리고 부서뜨리면 부서져서 가루가 돼버리는 것이 어찌 신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자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론을 부릅니다. 아론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성경의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겁니다. 아론을 책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백성들은 방자해지는 거예요. 백성들은 방자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 마귀인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한 결과에 의해서 백성들은 방자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원수 마귀의 조롱거리가 된다. 심각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종들이 바르게 목회할 수 있도록, 정말 바르게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모세는 진문에서 외쳐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외칩니다. 모든 백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외칩니다. 그때 나왔으면 살았어요. 그때 나왔으면 살았어요. 나왔으면 살았는데 아무도 끈적도 하지 않고 오직 레위인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레위인들의 손에 다 칼들을 하나씩 다 쥐어주고 이제부터 이 문, 이 진문 끝에서 저 진문 끝까지 우상숭배자를 다 싸그리 다 죽여라 라고 외칩니다. 다 죽였어요. 죽인 자가 3천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무섭고 단호해질까요? 왜 모세가 이렇게 무섭고 단호하게 이 일들을 처리해 갈까요? 금송아지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는 살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금송아지로는 생명을 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을 얻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우리의 영혼을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가 되십시오.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편에 선 자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또 등장을 합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얘기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편의 선자가 무엇을 한대요? 헌신을 했대요. 헌신. 헌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헌신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헌신은 곧 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다. 내가 주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은 곧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목숨까지라도 주를 위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되도록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헌신이란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가리켜 헌신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족의 생명을 끊는 것 쉬운 일입니까? 내 친족, 내 이웃, 내 친구들을 죽이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괴로운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희생이 없이는 생명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희생이 없이는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희생이 반드시 필요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희생을 통해 온 인류의 생명의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내가 누릴 것들을 주님을 위해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둔 물질을 다른 영혼을 위해 우리는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시간과 즐거움들을 주님의 요구에 따라서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가리켜 헌신이라 말합니다. 이처럼 희생이 필요할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은 곧 헌신입니다. 그래야 다 함께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헌신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내 성질을 죽이고 주님을 위해 내 자존심을 죽이고 주님을 위해 내 이기심을 죽이고 주님을 위해 내 욕심을 죽이고 주님을 위해 내 물질과 시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 헌신의 마음으로 다시 신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30절 말씀해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기 위해서 모세는 지금 시내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특히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헌신이요. 헌신의 마음이 없이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기꺼이 헌신하고자 할 때 나 외에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로 32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얼마나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을 내어놓고 생명을 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기주의에 빠져서 눈앞의 이익과 자기만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간절함으로 중보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하기로 했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본문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 기도하는 그 사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실 얼핏 보면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는 듯 싶어요.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내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가 이스라엘 향한 뜨거운 마음도 있었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바칠 각오도 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진 자였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자신의 노함으로 드러나게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돌판을 깨뜨려 부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공의에서 나온 의분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타락한 세상을 보고도 괜찮으십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고도 괜찮으십니까? 아무런 느낌도 없으십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으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가졌어요. 불의한 세상, 죄악에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고 분노할 줄 알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마치 죄 지은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아픔을 가진 자였어요. 31절 전반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야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의 아픔을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픔으로 가져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줄 알고 자신의 아픔으로 가져오는, 그래서 슬프도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픔임을 알고 함께 공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함께 공감의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가져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지는 자였습니다.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지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을 막아서는 자로 사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긍휼로 바뀌었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으로 돌이켜졌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이 땅의 심판 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막아서서 하나님, 하나님 기다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책임을 지는 그 역할이 우리 신앙인들이 감당해야 될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모세처럼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죄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죄로 인해서 부패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기꺼이 책임질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니 그의 기도의 지경은 날로 더욱 넓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축복의 지경도 넓어집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게 될 그 축복의 지경도 넓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크게 하십시오. 이민족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미국은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6천만 명이 피해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문제 아니니까, 우리는 괜찮으니까,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저 땅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하여 기도하고 이민족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기도인 현실 참으로 답답합니다. 탈출구가 없고 비상구가 없습니다.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방법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모세와 같이 넓고 큰 기도 생활로 나 자신도 승리하고 내 주변에도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희망 없던 우리에게 오시어 대속적 헌신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패하여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위에 서 있는 자기식대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하루속히 깨뜨려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자기 만족을 민족을 살리려는 모세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날 이기주의에 빠져서 당장의 눈앞의 이익과 자기 문제에만 급급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다시 이 믿음을 주시어 이민족을 위해 다시 기도하게 하시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어 뜻을 돌이켜 주시어 화가 아니라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진노는 긍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으로 돌이켜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